예레미야 4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22면에서 1124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야지.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좋은 대로 무슨 일이든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뭘 결정해보면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막껏 마음이 들떴는데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막 순종해 보려면 막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연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꺾어야 되고 막 내 육신을 막 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뭘 이루어 드리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하루에 한 기도 30분하고 성경 한 장 읽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뭐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새벽에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니까 유튜브라도 보면서 오늘 예배로 하루 시작해 봐야지.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나를 연단하지 않으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매일 성경 펼쳐서 한 장이라도 보려고 애를 쓸 때 그래요, 뭐 하나님 뜻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발견해 가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한 걸음 뗄 때 그 걸음에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배우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럼 뭐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면 거기가 자기 살 길이라고 그 살 길로 내려가면 하나님도 따라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이 그 꼴이 됐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큰일 난다. 거기면 너희가 칼과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지만 그 칼과 기근이 쫓아 내려가서 거기서 다 당할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를 살 길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니까 뭐 이게 탁탁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요한안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다 갑니다. 어디까지 갔죠? 다바네스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애굽 북동쪽 초입입니다. 요새 도시고 거기 눈으로 보면 벌써 안도감이 들 정도로 거기가 군사도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이 거기를 딱 보면 위압감이 될지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요새를 잘 만들어 놓은 도시랍니다. 거기를 쳐다보면서 안도감을 가지고 막 순식간에 쫙 퍼져 들어간 거죠. 그 애굽 땅으로요.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러고 이제 44장이 시작합니다. 벌써 어디까지 스며들었나요? 믹돌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 길로 거기 또 찾아 들어간 거죠. 다바네스는 지난주에 설명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높당이라는 데는 이 지류가 나일강 지류가 이렇게 상류부터 쭉 내려오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주로 평야로 쭉 갈라질 때 그 지류가 흩어지기 나누어지기 직전에 그 노비라는 데가 지금 아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근처인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바드로스 지방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드로스 지방은 나일강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애굽 땅에 들어가서 쫙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가보니까 벌써 사방 곳곳에 1차 2차 주전 605년 주전 597년에 이미 1, 2차 포로기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애굽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거기 피신해서 사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좀 피해서 안전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 하나님 안 됩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서 잘 거하길 원하시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면 꼭 너희들이 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가서 살다 보면 부딪히고 말 섞고 하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의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 수사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1, 2, 3차 포로기를 통해서 나라까지 망했는데도 또 그런 행동을 하려고 거기를 쫓아가냐. 거기 가면 너희가 우상 숭배 안 할 거냐. 나만 섬기겠다고 너희 살 길 찾아가서 거기에 동화되면 분명히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손의 소위 이 너네 손의 소위라는 말이 너희 우상 숭배하던 그거 그대로 또 가서 할 거지 않느냐. 그 말씀을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니?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냔 말인가? 이거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자기 눈에 살 길, 자기 보기에 좋은 길, 자기 보기에 삶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 쫓아다녔던 그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렇게 가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면 이렇게 된다. 또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심판을 받는다. 함께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냄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요시아 왕 시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그거 안 하면 살 길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칼의 위협, 기근의 위협을 피해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살 길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정감을 갖기 위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땅을 찾게 되는 게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안정감을 주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 풍요로운 것, 내가 지금 바라고 구하는 그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그것에 고도로 집중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이 영적인 눈과 생각을 거기에 다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다 믿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러고 사나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셔야 돼요. 다 알고 나는 다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딱 가보면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내 소욕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때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평생 정말 이 표대입니다. 표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표대입니다. 아,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이거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들여야 된다는 걸 이거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재앙을 또 선포하니까 참 유다 백성들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일어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막 대들면서 이건 말이야 우리가 아스타롯 하늘 여신을 우리가 섬길 때는 이런 일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이런 재앙이 없었고 기근이 없었는데 막 하나님 섬긴다고 제대로 섬기라고 당신이 막 떠들고 다닐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같이 보겠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15절입니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바드로스 애굽 벌써 상류 지류에 사는 사람들이 쫓아 내려온 겁니다. 자기 동족이 왔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가 다바네스 지역인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애굽 지류 상류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이미 피신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몰려 내려온 겁니다. 몰려 내려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를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참 이게 너희들이 너희 열조와 예루살렘 땅에 거하면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 그거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벌써 이미 바드로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때는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일월 성신을 섬겼던 선대의 왕,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의 할아버지 누구죠? 왜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없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몬 왕이죠. 아몬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이죠.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죠? 문하세 왕입니다. 문하세 왕.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온 땅, 유다 온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그때가 유다 땅이 너무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아수르랑 무역이 넘쳐나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대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막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그 암몬 땅에서 섬기는 우상 몰렉에게다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드렸을 만큼 그 풍요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극을 치렀던 때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도 풍요로 왔어요. 경제적으로 막 너무 돈이 많이 돌고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요시야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뤄냅니다. 1월 성신을 다 때려 부수고 산당을 철폐하고 모든 우상을 갖다가 기드론 골짜기에다 빠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무기도에서 장렬하게 요시야 왕이 죽지요.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네의 경제생활과 나라는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는 어려워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요. 선한 왕이라고요. 아름답고 신실한 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종하실 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을 이루어낸 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다 요시야 16대 왕이 이르기까지 누구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말씀대로 유월절을 그 달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지켜드렸던 사람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받으셨는데 온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백성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 자식 그 요시야 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한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세상의 물질 쫓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아 정치가 이래가지고 누가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월 성신 이 하늘 여신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멜레케트라는 말이 이제 여왕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하늘이 하샤마임입니다. 그러니까 멜레케트 하샤마임 그 하늘 여왕 섬길 때는 우리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시리아에도 있고 아수르에서도 있고 바벨론에서도 있고 가나안에서도 있고 뭐 여신을 섬기는 게 아주 뭐 사람들마다 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바알의 아내라고 하는 아스타롯을 섬겼겠습니까? 왜 하늘 여신을 섬겼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 자기들의 살 길은 곳간이 가득 차고 자기들의 재물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 안 하고 누가 복을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 여신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지 또 이야기합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 뭐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임할 거다. 20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냄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 예루살렘 땅에서 나타내시고 앞으로 또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살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삽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압축장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의 모든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재앙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으면 이 재앙은 물러간 것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아멘. 표징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말입니다. 오트. 이거 하나님께서 신적 증거로 분명하게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나타내실 이유가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28절 말미에 보시면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는지, 너네들, 너희들 말이 성립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지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적 증거로 확실하게 표징으로 내가 오트 나타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들 못을 팍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징벌을 내리실지,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지막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스겔서 29장 17절, 18절, 19절 그 이하에 쭉 보시면 29장, 30장에 보시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셨다고요. 언제요? 애굽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역사를 쭉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성취됩니다. 주전 570년쯤 되면은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왕이 30절에 나타난 바로 호브라라는 왕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는 왕, 측근 왕족 가운데에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아마시스라는 사람 왕족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호브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 말씀처럼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바로 호브라도 아마시스라는 자기 귀족에게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6에 한 570년경에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막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68년 한 2년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소식을 듣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도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역사를 찾아보면요, 역사 자료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사와 제국이요. 그 바사 제국의 캄비세스 이사라는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주전 500몇십 년 초반 때요. 그때 캄비세스가 쳐들어와서 그때는 아주 애굽을 초전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때까지도 기록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얼마나 고집이 센 겁니까 이 사람들. 그 자식 대대로 막 거의 7, 80년을 거기서 버틴 거예요. 안 가고 버틴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재앙이 있다 그래도 재앙이 실제로 임해도 보따리 써서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못 가고 거기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30절로 끝이 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성립되는지 내 말이 성립되는지 봐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립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온 전 인생과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최고의 지혜자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최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결단과 다짐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